저희가 오늘 사도행전을 조금만 공부하고 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간증 시간이 있고 또 간증이 없는 주도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 부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그 처음 공부했던 것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오늘이 이제 9장이 조금 또 중요한 이제 또 전환 포인트가 이제 되는 장이기도 한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제 처음에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과도기를 다루는 책이라고 했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와 또 13장 이후 28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베드로의 사역이 주로 집중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이후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중심을 이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9장 부분이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회심하는 장면에 이제 우리가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이라는 게 이제 그 거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삶, 뭐 교리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이제 길 그래서 뭐 보통 다메섹 도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교회에 대한 그 플랜, 마스터 플랜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지금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 장면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훗날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 교리적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아,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죽였던 나무에 달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참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민족적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돌아오는 그 이제 회개의 사건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사건의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또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은 지금 아직까지 베드로의 사역 아까 제가 12장까지는 여전히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9장에서도 여전히 그 베드로의 사도의 표적에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루타에서 애니아의 그 마비병을 고치는 것과 또 요파에서 도르가를 이제 살리는 그두 가지 표적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이제 만난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자기의 그옛 행적에 대해서 말할 때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이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지금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할 때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네가 실제로 핍박하고 있는 것은 나다. 즉 예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이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 그 믿음 생활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아까도 이제 경화자매님하고 이제 잠깐 그런 얘기 교회에 관한 그런 이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데 교회에 관한 진리는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평생 뭘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큐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일대일의 그 믿음의 유지, 신앙생활의 유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로 모여도 실제로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도 목사, 이제 목양자의 입만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반쪽 외에 나머지 반쪽인 교회로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과의 일체, 그것이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의 나머지 반쪽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한 운명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부활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과 한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한 그 부활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한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그 순서가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박수치고 막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이것은 오순절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오순절 경험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한 경험이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히 내가 교회 나와서 교인 됐으니까 내가 즐겁다 그러고서 찬송만 부르면서 그 오순절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는 것이고 한 운명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한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또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뭐냐? 그것은 그렇게 각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 교회와 한 운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같이 모여 있을 때나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어떤 그 믿음 생활, 그것만을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구상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교회를 하자고 하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늘 계속해서 그러한 구도,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패러다임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그런 교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나은 게 없어요. 뭐 성경 킹제임스 성경 쓴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작 집중해가고 정말 알아가야 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두 번째 부분, 믿음 생활의 나머지 반쪽 부분, 즉 교회와 내가 한 운명이 되는 이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교회가 살때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이상적인 것은 성경에나 있지 그런 것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것이라면 내가 그런 교회를 내 평생에 꼭 한번 같이 이루어보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안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는 것, 그것은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내가 교회와 한 운명이 되는 걸, 그걸 체험하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을 통해서 내 삶을 계획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나눌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먼저, 사울이, 8절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코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육신적인 그 눈이 먼 상태에서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이 사울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이 그가 지금 사울이죠.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인 육적인 눈으로 볼때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주님의 그 사도가 되기에 부적합했던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장 열심히 핍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투표를 했을 때 제일 사도가 되기에 부적합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서 이게 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아무나 이렇게 이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또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알 수가 있냐면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또한 이 다소라는 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지금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도시에 살면서 유대 문화와 헬라의 문화를 동시에 다 섭렵한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 문화에 대한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 헬라의 문화에 관한 이런 것들 헬레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두 문화 전체를 완전히 섭렵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만큼 사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적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격으로 본다면. 그 어떤 갖추어진, 준비된 그러한 것들로 본다면 이 사람만큼 또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제가 독일어를 전혀 할줄 모르는데 독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열정만 있다고 독일 가서 선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쓰신다. 이제 이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그 부모가 이방 영향권, 헬라 영향권에 있는 그 도시에서 살면서도 그러나 그 헬라 문화권에 자기의 그 아들이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 석학으로부터 이제 그 헤브라이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라는 것도 사실 이제 사울이 길리기아의 다소 출생인데 이 다소라는 이 도시도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시 내에 큰 그런 대학이 있던 그런 도시로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 중에 한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인이면서 그렇죠. 헬라 문화권에 정통한 헬라인이면서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큰그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이러한 어떤 자질적인 측면에서 적합했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자격적인 측면에서는 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부적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또 대단히 그 누구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 사울에게는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제 겪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간에 이제 이제 다마스커스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구니에 달아내려가지고 그래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30절에 보니까, 아니, 좀더 넘어가십시다. 제가 중간 부분들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이 중간에 한 번이 더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비다를 이제 일으키는 그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 43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끝나냐면, 베드로가 요파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하는 구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유대인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43절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철저하게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히 큰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란 누구입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죠. 무두장이 가죽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두장이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최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일이 뭐가 힘들거나 뭐가 지저분해서 최하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 시체와 접촉을 해야 했는데, 민수기 19장 이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 부분을 하나를 기억하시고, 또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직접 가까이 하고 요즘으로 하면 장이사겠네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한 것으로 지금 취급이 되어 있고요. 레위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의 사체, 이것을 접하는 사람은 부정하면서 죄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란 어떤 직업입니까? 늘 시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늘 이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하는 그러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읍 내에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애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할 때 이것은 지금 따로 격리되어서 사는 저쪽 따로 외딴 곳에 지금 사는 그 사람 집에서 지금 머물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가 무두장애를 얼마나 천하게 취급했냐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결혼하기 전엔 몰랐어요. 그러면 그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무두장이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인데 그러한 정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지금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지금 정통 유대인 그것도 또 이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 그 사람과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 사람이 쓰는 모든 그 집기들을 다 같이 쓰면서 그 사람의 잠자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이 사람과 사회를 어떻게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복음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그 편견과 잘못된 우월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승리의 한 부분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 위대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룰 때에도 이러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사회적 어떤 지위와 차별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타파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말씀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사회적인 그러한 배경이 어찌하든지 또 신앙적 배경이 어찌하든지 그 모든 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녹아지고 서로를 받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빵덩어리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